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십니까?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우리 교사 예배는 상당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예, 월드컵 재밌으니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통계로도 알 수 있는데요. 월드컵이 하계올림픽보다 5배 이상의 시청률을 그리고 동계올림픽보다는 10배 이상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세계인들의 관심이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인가가 매번 초미의 관심입니다. 월드컵이 지금까지 총 20번 열렸는데요. 그동안 8개의 나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우승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예, 브라질입니다. 우리 남수 형제가 너무 크게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었는데 브라질이 총 5번 그렇게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4번 그리고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 각각 2번씩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이 각각 한 차례씩 그렇게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는 누가 우승할까요? 한번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포츠를 볼 때마다 우승자를 누가 될지 기대하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이 누가 될지를 늘 기대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게 스포츠 경기는 항상 이 순위를 매깁니다. 우승이 누구인지 준우승이 누구인지 이렇게 항상 순위를 매깁니다. 농구, 야구, 테니스, 골프 등 예외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1등부터 쭉 줄을 세우는 것이 스포츠 경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스포츠 경기만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도 그렇잖아요. 매년 대학의 순위를 매깁니다. 위스콘신 대학도 미국 대학 전체에서 몇 등인지가 나옵니다. 세계 대학 전체에서 몇 등인지가 나오죠.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가 전공하는 과가 이 대학에서 몇 등인지가 매년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도 그렇잖아요. 매년 세계 부자의 순위를 매깁니다. 누가 1등 부자인지 누가 10등 부자인지를 늘 이렇게 매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 평가에 아주 익숙합니다. 남보다 내가 우위인지 내가 남보다 열등한지를 늘 파악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복잡해요. 여기다가 나이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심지어 행복도 그렇습니다. 행복은 어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행복을 느끼면 그뿐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해서 행복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가령 이번 여름에 내가 뉴욕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뉴욕 여행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유럽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나의 행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요즘에 SNS의 가장 큰 폐해이기도 하죠. 어쨌든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우위를 통해서 행복마저도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을 측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시작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내가 의로워요. 내가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사람,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구절에 나오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을 아래로 깔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없어 보입니다. 11조로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느껴집니다.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은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보이죠.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극적인 예가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장 경건한 행위가 기도인데요. 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두 사람이 올라가죠.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10절 하반부에 나오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도 그래서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먼저가 11절이 바리새인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실제 바리새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는 토색을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요즘 말로 미투의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혼외 정사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천박한 세리들과는 다른 완벽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더군다나 종교적인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요. 율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도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렸죠. 참으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죠. 그리고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심지어 감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진정한 감사 기도가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이방인의 뜰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세리의 기도는 다 사실입니다. 세리들이 실제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로 죄인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토색과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았죠. 공공의 적으로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객관적으로 세리들은 정말로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명목상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실상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랑질을 했던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죄인임을 실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히 눈을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어려울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객관적인 삶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반응을 보였죠.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러분은 누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4절이 그 답을 주는데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이 아니고 의롭게 산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세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세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하반부에 답을 제시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린 환자인 줄 알고 의사이신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오는 자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자는 결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습니다. 스스로 건강한 자로 규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든 자로 규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가 이것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꾸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주석서에 보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건 아니면 피곤해서 제자들이 알아서 그 접근을 차단한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당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차단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부모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을 하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열심이 있었고요. 자기 성찰도 스스로 잘했고요.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말을 했지만 실제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예수님 믿기가 어려울까요? 삶의 열심과 삶의 성실함이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다가 바른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의에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각으로 보자면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의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의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의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나 어린 아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어려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의에 빠집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역설이에요. 교회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이 말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상대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를 해야 되지 사람들 앞에서 상대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자신의 신앙 여정과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다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의 열심과 그의 충성을 생각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아마 1등의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쓴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동시대의 인물들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섰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1차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혹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신앙에 열심히 있어 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헌금이나 헌신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헌금과 헌신으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헌금과 헌신을 했다고 상대적인 우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무익한 종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란 말 아시죠? 이 코람데오란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의해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상대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푯대가 있습니다. 그 푯대를 향해서 성실히 한 발짝 한 발짝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다시금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심과 성실 그리고 도덕적인 완벽함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이 또한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타인과 비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선 단독자로 늘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